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19장까지 주님께서 체포되시고 신문받으시고 그 다음에 많은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드디어 이제 장사되는 것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성경대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도 여러 차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대로 지금 이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보다 사실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욱더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자기가 부활할 거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를 시체를 가져다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 스스로 고할지 모른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군사들을 가지고 지켜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는 거기에 대해서 니네 성전을 지키는 군사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가서 지켜라. 그래서 성전을 지키던 군사들이 가서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안식구 첫날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날이 안식일 바로 전날이고 바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 장례를 치르지 못했던 예수님을 따라했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새벽에 일찍 향유를 들고 장례 절차대로 향유를 붓고 하기 위하여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갔더니 무덤이 열려있고 주님의 시체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 들렸던 일곱 귀신 들린 여자 주님께서 고쳐줬던 바로 그 여인이었고 그 끝까지 장례를 지켜봤던 여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 여인 한 명이 나오지만 또 다른 여인들이 요새의 아내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함께 이 새벽에 갔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시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바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해줘.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빨리 나가서 달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조금 더 젊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베드로는 이미 유부남이라 좀 늦었는지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는데 밖에서 쭈뼛쭈뼛 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베드로 늦게 도착해서 숨도 돌리지 않고 바로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덤에 들어갔더니 바로 있는 그대로 유대인 풍습 그대로 세마포가 놓여 있고 수건은 있던 곳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따라 들어왔죠. 그리고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은 걸까요? 그렇게 생각되진 않죠. 그럼 여기서 믿었다는 내용이 뭘까요?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수건과 세마포를 믿었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이 싼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지금 누가 그것을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했다. 이걸 믿은 걸까요? 정말로 그런 건가요? 예수님 부활한다고 얘기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니까 그걸 믿은 걸까요? 믿은 거라고 하기에는 또 굉장히 웃긴 게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믿었는데 그냥 자기 집으로 갔다고요?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보고 한 행동이 집으로 갔다? 아, 예수님께서 부활했구나. 우리가 믿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다시 모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집으로 갔다?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볼 텐데 더 나아가서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저녁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말고 21장에 가면 베드로와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부활도 받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요한도 다 같이 따라갑니다. 물론 가서 밤새 잡았으나 허탕을 쳤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활도 받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생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 제자들을 손가락질 받는 게 당연한가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 은혜를 안다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제자들처럼 내 눈으로 보고 도마처럼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지 내가 믿는 건가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든든하고 그렇게 그런 신앙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어쩌면 가난한 신앙을 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깊이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별로 그렇게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처럼 망각이 뛰어난 짐승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성도들이 그런 것 같은데 설교를 듣고 저희 교회는 조그마니까 나가는데 한 10m도 안 되는 문을 나가자마자 그래 조금 더 쳐져서 시동을 걸자마자 설교 내용 잊어버리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제자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가난할까요? 제자들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 목사님, 그렇죠. 성령이 아직 오시기 전이라. 제자들은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진짜로 그런가요?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이잖아요. 그 전에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 전에 베드로가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자를 뽑습니다. 제자를 왜 뽑냐면 열두 사도의 수를 일부러 채우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열두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새 백성, 새 이스라엘, 구약의 열두 지파를 대신하는 신약의 새로운 이스라엘, 열두 사도라는 것을 안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알고 미리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거죠. 꼭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안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성령 강림을 우리는 어떤 힘이나 능력, 그래갖고 능력 받아서 내 인생을 확 바꿔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과 하나 돼서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본 것처럼 성령 강림 전에도 이미 제자들은 그것의 내용을 알고 준비했다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성전에 함께 모여서 어떻게 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성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그들의 삶에 변화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사실에서부터 한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자, 제자들은 첫 번째로,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또한 믿었습니다. 이 믿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은 것이라고 일단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얘기했다는 것도 알고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가요? 우리도 믿죠. 우리만 믿는지 아십니까? 사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탄은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나요? 아니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하였다.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는 믿지 떨진 않잖아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지는 귀신들은 귀신같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알고 믿고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나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성격을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적을 봤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기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봤습니다. 다시 산 걸 봤어요. 썩어 신체 냄새나는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고 보고 믿었다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힌트를 주죠. 오늘 본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가로가 쳐 있는 것은 원래 원 본문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추후에 추가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요한이 지금 코멘트를 달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초자연적인 것들로만 이해하고 있었지 말씀이 주고 있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대로 성경대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또한 성경대로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대한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나름 열심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 공부하잖아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합니다. 설교도 늘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성경을 배워왔던 기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분명히 받고 따랐고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일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누가복음의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용감히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던 이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사도들이 할 일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해석해서 12명의 사도를 채운 이유가 뭐예요? 45절 같이 한번 볼까요?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분명하게 9절에서 그들은 아직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계속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깨닫게 했던 내용이 어떤 거죠? 주님께서 4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누구에 대해서? 자기 자신,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은 뭐예요? 그 결국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 신약은 없었고 다 구약이잖아요. 따라서 그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내용은 뭐가 되냐면 구약의 내용이라는 거죠. 구약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구약을 적어도 모세오경은 달달 외우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니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사도신경 거의 외우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이 시편도 그렇고 중요한 시편들도 그렇고 모세오경의 내용들 율법서들 거의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다 외우고 달달 암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내용은 우리의 신앙도 똑같이 여기에 같이 걸려 있습니다. 구약을 바르게 이해하느냐 아니면 구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구약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24장 보고 있죠. 17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고 있는데 얼굴빛이 어떠냐? 슬픈 빛을 띠는 거죠. 제자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고난과 현 상황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주님께서 이때까지 얘기하셨던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인물들, 구약의 모든 사건들, 구약의 모든 내용들 기껏 이해한다는 것은 유월절 내용. 유월절 어린 양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 죽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제사 제도. 아, 누가 반드시 이렇게 와서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야 될 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보는 정도. 아브라함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인생은 아브라함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힘든 부분은 다윗의 인생이고 그냥 나한테 좋은 힘들 때 다윗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위로받았듯이 나도 하나님을 찾아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냥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신앙의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 구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항상 내가 열심히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을 그래도 조금만 바르게 알면 내 삶이 바뀔 것이다. 아니 내가 조금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뭔가 하나님께서도 내 삶에서 쫙 아스팔트 빨간색 카펫을 쫙 펴줄 것이 있을 것이다. 내가 좀 부족하니까. 설교하기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부족하다는 것 조금만 지적하면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금방 받아요. 그런데 얼만큼이냐고요. 얼만큼. 뭘 더 안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타크를 걸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잘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데도 이건 뭐라는 거죠? 뭐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처방하고 있는 거예요. 진단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내 열심, 내 결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래서 아 그렇구나, 큐티할 필요 없구나, 성경 공부할 필요 없구나, 나는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 슬픔 기색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 그 중요한 말씀이 바로 나와요. 19절부터 봅시다. 19절부터 제가 24절까지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32절 같이 볼까요? 그랬던 결과가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어떻게 됐어요? 구약을 설명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예언대로 다 되었다. 그것을 가르쳤더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뜨거워졌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이 뭐예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전까지는 그 구약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알긴 알았지만 아브라함 그냥 아브라함이고 다윗은 다윗이고 모세는 그냥 모세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책, 자기의 역사책,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을 이렇게 보호하셨다. 우리가 말 안 들어서 포로로 갔다. 돌아왔으니까 이제 말 잘 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 상태로만 이해했지. 예수 그리스도와는 연결을 못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완성하셨다는 것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대로 죽으셨고 장사하신 엠바 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대로 알게 됐다는, 믿게 되었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린 다 믿는다고 생각해요. 당신도 다 그랬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바리새인들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부활 논쟁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었던 부활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이 된다면 언제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올 때 그때 분명히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아닌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할 때 부활할 것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일어날 그 부활의 일이 지금 일어났다면 오늘 일어났다면 어떤 거예요? 바로 오늘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뭐라 그러죠? 종말인 거죠. 종말이, 오늘이 바로 종말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모두는 구약을 아주 잘 믿었던 사람이고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는 메시아 같은 모습을 보였을 때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보다 점점 더 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보고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점은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왔었지 성경대로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믿는다면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 바로 그들이 얘기했던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말세가 시작된 거죠. 그 전까지의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함께 다 죽은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과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다 죽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죽을 것이다. 꼭 죽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우리와 함께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이 부활이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전 세대가 지나갔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과거 율법 아래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기적만 추구하죠.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바뀌어서 너의 삶을 완전히 확 바꿔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부활이라는 거죠. 그 기적적으로 믿기를 원해요. 근데 기적만 따진다면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하는 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죽지도 않고 승천하는 게 기적입니까? 어떤 게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생각을 오래 하셔야 됩니까? 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있습니다. 누가 더 훌륭해 보여요? 기적적이에요. 당연히 죽지 않고 올라가는 게 좋죠. 그렇다고 해서 이 에녹이나 엘리야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보였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과거 세대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죽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장사 지낸 바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성경대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내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오늘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의 과거 세대, 옛 세대는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 했던 모든 세계관의 종말을 내신 것입니다. 끝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 새로운 세대를 그 문을 여셨습니다. 율법의 세대가 끝이 난 건 여러분 우리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를 위협하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결국은 율법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왔는데 이제는 그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가 소방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물불 안 가리는 사람보다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제 또 하나 더는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 때문에 죄책감으로부터도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또 내가 실패할까 봐 자존심 상할까 봐 걱정하고 고민하고 살던 그 모든 옛 사람을 다 주님께서 끝내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잃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루는 것 다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세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끝났는데 무슨 실패 따위가 문제겠습니까? 그런 모든 불안한 요소들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이제 그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한 자인 거죠.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굴을 드시고 보세요. 나를 여러분들을 보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들입니다. 감동이 안 돼요. 감동하는 얼굴을 하셔야지 제가 힘이 날 텐데 왜냐하면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제자들처럼 딴 곳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 정말 아 그래 좋다. 새로운 세대 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을 때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님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이제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한번 힘을 쫙 나타내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뛰어난 왕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거기서 내무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나도 한자리 해먹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아직까지도 부활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만족을 채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였죠.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기대할지도 몰라도 자기 중심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본 것처럼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나름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애쓰고 삽니다. 복음을 알려고 열심히 성경도 핍니다. 발버둥을 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하고 힘들지만 이 애틀랜타 남포교회까지 와서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복음 하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그래도 목사님 우리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하는 것 아닌가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이 넘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안 된다면 도대체 어느 때까지 갈 것입니까? 왜 내 인생은 확 바뀌질 않지? 아직도 거기서 멈춰 있다면 옛날에 복음을 모를 때나 지금이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복음을 모를 때야 그거 따라갔으니까 기복 따라가고 복받으면 감사하고 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복음을 좀 알았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왜 바뀌질 않는 걸까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회복되기가 정말 정말 힘이 든 겁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을 알고 나서 더 비참해졌다면 우리 가족들이 나를 더 외면하고 아유 그렇게밖에 못 믿냐?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결과가 이거밖에 없으면 나 같으면 안 믿겠다. 그런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는 대로 살기 위하여 하다 보니까 내 사업이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쩌시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전 세대가 지나갔다는 것, 제자들처럼 과거가 끝났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극복 안 되는 여러분들의 과거가 남들이 알면 부끄러운 그런 과거가 여러분의 마음속 한구통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처들, 많은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들, 아니면 사회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여러분들이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내셨어요. 다 죽었단 말이죠. 근데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붙들어 살기 때문에 아직도 걱정과 아직도 고민과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면 바로 그냥 발끈하는 것이 우리들이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 내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때 비록 힘들지만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고 물론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것이고 두려운 인생이 앞에 있지만 그 속에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단어들이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새기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걱정으로 살기에 제자들처럼 고기 잡으러 갑니다. 또 내 쳇바퀴 돌듯 하는 그 삶 안에서 왜 이러지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부활이 주는 새로운 세대가 이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그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심지어 내 자신이 만물의 찢기같이 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분의 의와 그분의 기쁨을 내 삶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애워싸는 족쇄가 아니라 그 족쇄로부터 벗어나서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내 실패 속에서도 자랑하며 보일 것이며 나의 약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나의 눈물을 위로하시고 나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그 나라가 내 인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참 잘 표현한 부분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할 텐데 맛보기로 한번 봅시다. 우리 고린도 후서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5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핍박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새로운 세대, 새 피조물에 속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서 그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그 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망하지 않는 자의 구체적인 삶이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막달라 여인 마리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이 내용을 더 풍성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세대를 여시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아직도 과거에 있다면 주여 우리의 눈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다 죽었습니다. 그 욕심도, 나의 상처도, 나의 그 자존심도 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찌하든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참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